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초신자도 아닌 성도님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떨까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당연하니까 뭐 대답하기가 민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너무 기초적인 이 질문,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은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물론 짧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시하게 되죠.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에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임박성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 1장 15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길인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2장 1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말씀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상태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서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뒤돌아서야 되겠죠.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면은 고생하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데스밸리를 갈 때에 내비게이션 인도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는데 뭐 제대로 안내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가니까 좀 더 가보지 뭐 좀 더 가보지 뭐 하다 가보니까 막다른 곳에 이르렀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길에서 도로 공사하는 분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이 길로 가면 맞냐? 아니라고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뭐 두어 시간 허비하고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았으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즉시 고집부리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서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것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시험을 봤는데 한 학생이 그 주관식 문제의 답을 쓰고는 답을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옆에다가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시던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것 좀 보시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도 그걸 보고는 너무 기가 차서 뻥 터지고 웃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뭐 채점은 해야 되니까 동전을 가지고 진짜 그 화이트를 막 지우는 거예요. 지워가지고 뭘, 그 답이 이제 어떤 이제 답이 쓰여져 있는지 궁금해가 지우는데 지우다가 갑자기 막 자리를 박차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 놈은 엑세스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 왜 저렇게 뭐라고 써있길래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뛰쳐나갈까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대요. 뭐라고 써있게요?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써꽝! 다음 기회에.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라고 하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뭐죠? 나중에 교회 나가죠. 나중에. 나중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 기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씀은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 그렇다면 참 심각한 것이잖아요. 열심히 교회는 나왔는데 교인이라는 소리는 듣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회는 바로 지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실 때에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구원이요 영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고 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죽으면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사고 나면서 논두렁에 떨어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제라도 구원의 때에 내일로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나중이 아니라 내 삶의 분주함과 바쁜 것 때문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에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처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 입니다. 자 12절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은 찢을 수가 있잖아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처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외식이고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옷은 찢을 수 있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몸에 종양이 있어서 그것을 떼내려고 수술할 때 칼로 피부를 뗄 수는 있지만 마음은 그 누구라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 세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방송국에서 그 교수의 강연 그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한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교수가 지금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네? 말이야 참 멋있어 보이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이제 강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사회적 가치나 인생의 경험이나 관습은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이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만든 기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이 교수의 이 강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 교수의 강의가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이 됩니까? 내가 만든 기준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있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서도요, 이런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 주관적입니까? 이런 가르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하는 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상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무슨 죄인가 하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죄는 소나 나귀도 그 임자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너무나 자기 주관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배신하며 심지어 부모까지도 거역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 이 시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문제는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애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잘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애통함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애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기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소망은 우리 성도들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애통함, 애통함이 없는 것이 문제죠.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남과 잠실에 수없이 많은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돌아보지만은 너무나 세상적인 자랑이 많아요.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도 사업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렇지만은요, 자녀들과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처방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번창하고 잘되고 세상적인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함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제가 처방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처방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